5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0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9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00면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안 보이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악할 때에 너희가 당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과 죄송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두 문장 중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첫 번째가 맞습니까? 두 번째가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자녀가 세 명이 있는 부모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녀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하는 말씀이 저는 자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습니까? 네, 저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예, 뭐 대답을 안 하셔도 답이 어느 것인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목에 힘을 주지 아니하여도 핏대를 세우지 아니하여도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주님과 늘 더불어 교제하고 동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그 말씀을 할 수가 있죠. 제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몇 번이 계신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영혼의 갈증을 말합니다.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겠다. 다른 어떤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임을 알 수가 있고 요한복음 7장 3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생수의 강은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흘러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다른 그 어떤 이상한 행동과 어떤 이상한 일을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가 성령이 흘러나오도록 즉 성령이 충만하도록 해주겠다 이 말씀이죠. 비밀은요 나를 믿는 데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6절 말씀은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이 속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사실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돌아온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장기와 함께 다 먹어버리고 있다가 결국 나중에 그 어린이 되어서 돌아왔죠.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 있는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를 살려는 방법이 있죠. 믿음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은 뭐냐면요.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면은 그는 곧 영생을 얻은 자이고 영생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죠. 이와 같이 믿는 자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사실, 사실 이것은요,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 바로 내 안에 임할 때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을요, 이렇게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일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 주변으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급급히 쌓였는데요. 아니, 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일어났는가 해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신기해하고 있을 그때에 베드로가 두 팔을 막 저으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이건 내가 한 것 아니고 나도 놀랐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베드로는 이때에 자신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는 알았습니다.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알았고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베드로에게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사람을 살리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경건이 이 일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인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 그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지셔야 됩니다. 주님 정말 내 안에 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제 안에 계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성도들, 조금 아는 성도들은요.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에게서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 지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렇게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만약에 계신다면은 내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요. 내가 긴가민가 단지 지식으로 들었다고 해서 그것으로만 알고 있는 이것은 아닙니다. 모를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몇 군데를 찾아보면서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요,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마음이 불안하고 속이 뒤집어지는, 속이 뒤틀리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주님께서 떠난 것입니까? 자꾸만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알려고 하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려고 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부 싸움을 하다가 속이 뒤집어지고 속이 뒤틀려지면은 그러면은 주님은 그 순간 떠난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내 속이 불편한 상태에서는 주님을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살아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고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를 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말 하는 것을 듣습니다. 목사님, 저 은혜 좀 받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갈급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 좀 받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하는 것을 듣습니다. 우회적으로 듣기도 하고 직접 듣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이 말씀, 제가 들려드린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설교를 통해서 많이 웃는 것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냥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입니까? 거기에다 눈물까지 흘리면은 금상첨화가 되겠죠. 물론 그러한 것들을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만은, 근데 조금 전에 드린 이 말씀의 정확한 그 의미는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더 아닙니다. 저 높은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것은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는 것이고, 그것이 마음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서는 것.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는 내가 그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또한 진정한 예배이죠. 여러분, 다른 것에서 이것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 그리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을 때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들의 나병이 깨끗하게 나아서 몸이 문드러져 있던 곳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손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9명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냥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만은 그들 중에 한 명이 다시금 그 발을 돌이켜서 예수님에게로 와서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셔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환자가, 이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딱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것,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마음의 갈급함이 해결받는 것,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주님이 여기 계시는군요. 여기 계시는군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 받고 싶습니다. 마음이 갈급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누가 주시는 겁니까? 이 마음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사모함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어디 멀리서 어떤 특별한 것을 해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면요, 그 마음 속에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여기 계시는군요. 주님이 여기 계시는군요. 그러면 그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이 환자, 마음을 받은 환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무엇이 예배이고 무엇이 충만함이고 무엇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는군요 하고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 앞에 면류관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 이상 그것 이하도 더 이상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지금 내 안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셨군요.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이렇게 만나 주시니 주님 제 안에 계시는 것을 알게 해 주시니 제가 주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죄악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충만이 무엇입니까? 충만은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뭔가 뒤집어지고 뭔가 대단한 일이 내게서 일어나고 그것이 충만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 안에 계시는 거 고맙습니다. 제가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사람들을 웃기게 설교한 것 아닙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을 웃기지 못해서 그 변명하는 것도 있어도 조금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초대교회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요 그들이 뭔가 멋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했던 말씀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아주 평범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우리를 어찌하였고 왜 가슴을 치면서 그들이 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그들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청년 예수, 그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앞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던지든지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을 수가 있었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는요 무슨 말을 던져도 됩니다. 악기 없어도 됩니다. 악기가 없이 그냥 찬송을 해도 그 찬송 자체가 그냥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 중에는요 그래서 믿는 척하는 성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냥 내 안에 계신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 던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10년, 20년 믿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처음으로 꼭 돌아가는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던지면은 그래서 이 질문 던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진짜로 계십니까? 이 질문 여러분 반드시 던지셔야 됩니다. 성경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주님에게 이 질문 던지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응답을 내주신다고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명 이상을 먹인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그건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누가 그걸 나 스스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오늘 읽은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을 던집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근심과 염려는 끝나야 하고 은밀하게 짓는 죄 끝나야만 합니다. 이러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진짜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염려거리에서 그리고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보통 분도 아니고 대충대충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니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믿는 자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그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린다고 그랬는데 그 전능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어찌 모르고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때때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요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집에 들어와 산다면 불편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그러면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지 않은 일을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말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증거입니다.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너무나 많이 계신데 하나님 거룩이 무엇입니까? 목사로서 나름대로 거룩하게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거룩입니까? 두 가지 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혼자 있을 때 나를 바라보는 것이 거룩이다. 주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즉 은밀한 중에 있을 때에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 또 한 가지는요,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를 위하여 그 앞에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때에 나를 바라보는 것이 거룩이다. 주님께서 이 두 가지를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나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앞에서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고 너희들이 서로 모여있을 때에 나를 생각을 하는 것,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 여러분 고개를 감은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서 카페에 모이시면 또 교사들 모임을 하거나 성가대에 모임을 하거나 그럼 여러분 무슨 대화를 나눕니까?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카페에 앉으셔서 무슨 대화를 하시죠? 오늘 목사님 말씀, 이건 은혜가 좀 안 되고 이건 좀 틀렸고 또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나를 죽이는 것이고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그 사람까지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셔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가십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이시면요 하나님을 좀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인데요. 여러분 모이셔가지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으면 여러분 영혼이 스스로 죽는 것을 느낄 겁니다. 다른 사람도 죽죠. 그때 여러분 오늘 카페에 모이시면요 빨리 하실 말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씹는 것 외에는 그러면 앉으셔가지고 무슨 이야기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제가 주제 하나 드릴 테니까요 오늘 모이셔가지고 그 이야기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3, 3, 5 모이시면 첫 잔을 들이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적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십시오. 나는 이러이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이런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이런 것이었다. 여러분 그걸 한번 좀 대화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거룩해지고 그 사람도 거룩해지고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것입니다. 진짜 거룩은요 혼자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질문을 하나 더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안 짓는 것이 쉽습니까? 예, 짓는 것이 쉽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곡된 것입니다. 잘못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랬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다면 죄 안 짓는 것이 더 쉽습니다. 요셉이요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가 형들에게 팔려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 마음속에 억울함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죠.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거기에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집에서 왕가처럼 지내다가 이곳을 노예로 팔려왔는데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도와주셨어요. 창세기 39장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죄를 짓는 것이 쉽겠습니까? 안 짓는 것이 쉽겠습니까? 안 짓는 것이 쉽겠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늘 유혹을 했습니다. 눈짓을 했죠. 그죠? 여러분, 이 눈짓하는 사람은 사탄에게 쉰 사람입니다. 눈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눈짓을 하면서 나랑 동침하자 같이 자다 그랬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하는 게 쉬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그날 집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옷을 딱 붙들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한 것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한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주인이죠. 요셉은 노예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실 요셉은요, 피가 끓는 청년입니다. 아, 주인의 말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피가 끓는 청년인 이 요셉이요, 그것을 거절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은 죄 짓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법을 어겨야 되는데 CCTV가 이렇게 나를 사방에서 둘러 촬영을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거기에서 CCTV가 나를 보고 있는 그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내가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법을 어기는 것을 쉽게 어기겠습니까? 쉽게 어기지 못하겠습니까? 예, 못하죠. 여러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정말로 싫은 말씀들이 여기 나오죠. 7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 말씀 싫죠.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CCTV가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으면요 그건 죄 잘 못 짓습니다.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증거가 남는데요. 촬영을 해가지고 증거가 남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죄 짓기가 더 쉽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을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려서, 아하, 그렇구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다음부터는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이제 느끼며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증거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말씀을 통해 보면서 눈이 열리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놀라운 증거는요, 바로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순교에 앞서 있던 사람들이 한 말씀입니다. 죽음 앞에서. 당시 주님은요, 황제를 가리켜서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주님.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그 고백을 그들이 했었죠.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죠. 불신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홀로 있을 때에 주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홀로 있을 때에, 마음에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계시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아니니까요. 세 번째로 내 안에 성령께 하나님께서 계시는 증거는요,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참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인데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성령이 근심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근심은요, 불신자들에게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근심은요, 신기하기까지 한 것인데요. 성도가 기도 생활을 안 할 때에 성령께서 근심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막 불안하죠. 수요일 저녁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교회에서 뭐가 있는지 아세요? 수요일 저녁에 교회에서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그런데 수요 예배를 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TV 앞에 앉아가지고 드라마 보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근심이 있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TV를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근심과 찔림이 없으면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조 생활을 하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알고 보면 참 은혜로운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죠. 지금도 성령의 근심이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생겨지는 근심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느 성도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속에 잠기는 것을 말하죠. 즉 내가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이제 나는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을 했는데 세례를 받고 유혹에 넘어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들과 더불어 술을 마시면서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고 떡이 되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요 막 근심이 있는 겁니다. 이놈이 나는 가짜라고.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나는 가짜입니다. 나는 가짜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놈입니다. 가짜입니다. 그 사람이 죄짓고 괴로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죄짓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자신을 가리켜서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속에 있는 성령께서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술 마시고 난 다음에 나는 가짜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성도가 방황을 하다가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비틀비틀 돌아오는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야, 제발 취하지 마라. 내가 취하겠다. 그 속에서 들려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분이 이제 술을 끊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술을 끊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는 근심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 놀랍니다.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2장 12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생겨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속에 생겨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압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거절하면은 마음이 너무 아프죠. 여러분 이 이상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이상한 마음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지금 직전이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마음을 다해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뻐서 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이상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 없습니다. 이 이상한 마음은 바로 주님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그것은 곧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면요. 이제 우리는 24시간 내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오면은 이제 예수님을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하실 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낯선 분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도적같이 갑자기 오시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빛 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행을 하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살고 있는 자를 빛 가운데 어둠에 있지 아니하네.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오지 아니한다 그랬죠. 안다라는 것입니다. 증거를 통해서도 알고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내내 주님을 바라보는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렵지 않다면은 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성령의 그 근심이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속에 있다면은 그럼 도대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곧 주님이신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셨군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눈이 열려져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그 주님을 인식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